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했다고 오늘 밝힌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오전 6개 기계화 대대와 2개 탱크 대대를 동원해 도네츠크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 전선을 따라 5개 구역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지만 이를 저지하고 수백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목표는 전선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방어선을 뚫는 것이라면서 적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육군사령관은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북부의 분쟁지역인 바흐무트 근처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군의 반격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 관리들이 이를 위해 고위급 수준에서 향후 몇 달간 중국 관리들과 접촉하는 것을 곧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나면 어느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시 회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경제와 기술에 관한 주요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중 관계가 계속 경색되면서 양국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이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이 어제 늦게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중국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서 미 해군 미사일 구축함 USS 정운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에 정운함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지만 중국 군함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10노트로 줄였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 군함이 정운함 150야드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바람 소리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당시 정운함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과 타이완 해협에서 정례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미국과 캐나다가 이례적인 공동항해로 고의적으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제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장관급 회의에서 7월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5월에 약 10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로 감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하루 생산량은 수년 만에 최대 감산이라고 사우디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압둘라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예측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 시장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인 어제 희생자 추모에 나섰던 홍콩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홍콩 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홍콩 경찰은 어제 태난먼 민주화 시위 3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던 주민 23명을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53세 여성을 경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들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장착용 조립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자신들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 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최고는 13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립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3일자 위성 사진에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즉 갠트리 타워에서 동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지점은 갠트리 타워와 줄처리 건물 사이 약 3분의 2 지점으로 동쪽 끝부분까지는 약 4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줄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의 갠트리 타워를 오갈 수 있습니다. 줄처리 건물에서 로켓을 넘겨받아 이를 수직으로 세운 뒤 갠트리 타워에 장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29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이 기존의 줄처리 건물 옆 동쪽 끝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서쪽 끝, 즉 갠트리 타워 바로 옆에 붙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 5일 만인 이날 갠트리 타워와 분리된 상태로 발사 패드 중심부에 자리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이동식 조립 건물이 움직인 배경이나 건물 안에 로켓 등 우주 발사체가 들어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2차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핵심 시설이 움직임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새 발사 패드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는데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실제 발사가 이뤄진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발사 패드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새 발사 패드 일대를 촬영한 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발사장의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형태로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 이 지점을 덮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 로켓이 발사될 당시 잠시 남쪽 지대에 자리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북쪽의 발사 지점을 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안보리 논의 자체를 비난하면서 반미 연대를 부추기는 담화를 냈고 미 한일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협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데 대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 한일은 북한의 발사 시도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한 연합훈련 등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두둔한 때문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국익을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고 실제로 그런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반미연대를 부추겼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또다시 유엔의 이중기준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미국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반복함으로써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도발을 논의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박 논리는 북한을 두둔하기보다는 자국 안보의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통해 미중 갈등을 조금씩 증폭시켜 자신들의 활동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정세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행동 공간이 넓어지고 도발 행동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미중 갈등이 진척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북한은 또 국제해사기구 IMO가 처음으로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대북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IMO가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답했다며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O가 앞으로 북한이 진행하는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후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규범, 상식 이런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IMO로의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IMO에 미리 통보하지 않더라도 중국에는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주변국들도 중국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해 안전대책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중국해 해상에 낙하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마 통보를 하고 국제사회에는 통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요. 또 항행정보가 아마 중국 쪽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IMO 불통보가 당국 차원이 아니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언급된 만큼 북한이 실제로 IMO와의 관계에 선을 그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IMO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해 사고가 날 경우 북한도 국제사회의 문책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3자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핵 투발 수단으로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맞서 미한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경보 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탄착 지점은 일본이 더 정확하고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한은 한국군 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은 현재 이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가 맡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2일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 위성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May 31 reconnaissance satellite launch.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미 민감한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발사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리는 실패한 이번 발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과 성명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The launch we saw this week, however, is undeniably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할 자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발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드 대사는 또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 대화장으로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에 의해 안보리 결의 의무를 무시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약화를 모색할 용기를 얻는 한 계속 식량보다는 탄약을 선택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을 계속 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As Russia and Chin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a diplomatic solution.
러시아와 중국은 외교적 노력에 전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조치 혹은 안보리 회의 개최조차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미한연합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긴장고조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합법적인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를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안보리가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안보리 두 이사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으며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안보리의 신뢰를 지키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더욱 위협이 될 추가 발사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요청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을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apan joins Secretary General in strongly condemning North Korea for the launch against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황중국 주유엔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임을 거듭 상기했습니다.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y the DPRK is explicitly prohibited by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남용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와 그 운반 체계를 개발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황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규탄 없이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특히 미국의 영내 군사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겅상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사주둔을 크게 증가시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has continued its military activitie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its military presence.
안나 에브스티근 이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 아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한편 유엔 측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구 사무차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향해서는 도발을 즉각 멈추고 외교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2일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 제66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난달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We also join other delegations in condemning the DPRK's failed launch earlier this week of a claimed space vehicle.
홀게이트 대사는 우리는 이번 주 초 실패로 끝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다른 대표단과 함께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사 시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었으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도발적인 행위를 즉시 멈추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에 대한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홀게이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전날 일본 대표도 이 회의에서 북한이 5월 3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onducted a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orth Korea called it as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군사정찰 위성이라고 불렀지만 위성이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회의 첫날인 지난달 31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우리는 북한이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를 훼손하고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여건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외교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5월 31일에서 6월 9일 일정으로 제66차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02개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발사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며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독일 외무부는 1일 성명을 통해 5월 31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 위성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우리의 영내 파트너와 세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제 항공과 해상 운행에도 위험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락하며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독일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들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자 유엔과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각국이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북한 비판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의 공공연히 불바다 위협을 가하고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자위권으로 포장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규약을 준수해온 한국의 정당한 위성 발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이중 잣대 역시 북한이 자초한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가 북한의 위성 개발 속도를 늦췄다는 평가와 북한 로켓에 대한 선제 파괴 능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 ICBM 발사에 성공했고 2012년과 2016년에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을까요?
We don't know for sure based on what they said and based on the items that the South Koreans recovered.
북한의 발표와 한국이 수거한 잔해만 가지고 된 실패 원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단 로켓의 점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이 새 엔진과 새 연료 조합을 얘기할 때 특히 2단 로켓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새 엔진과 연료를 언급했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Well, certainly something that's new is has a higher risk of failure than something that's tried and true in the first.
확실히 새 모델은 이미 검증된 것보다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1단 로켓은 잘 작동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1단 로켓은 북한 ICBM 화성 15형을 기반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화성 15형은 훨씬 나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화성 15형은 실적이 괜찮은데 이번엔 왜 실패했을까요?
You know, it's a probabilities game in the first instance. I'm really only the North Koreans can answer that question based on.
우선 이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북한이 수집했을 원격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일부 부품을 수거했기 때문에 분석 뒤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외부에선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발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Sort of normal space launch country, it would probably take a matter of months for.
보통 국가라면 아마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매우 신중하게 진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정상적 우주발사체 시험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험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죠. 따라서 정말 북한에 달렸습니다. 언제 추가 시험을 할지는 김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군사 정찰 위성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Well, one satellite is only the beginning. And one satellite won't give you much.
위성 한 개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의 위성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이미 한국에서 효과적인 정보 수집망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성 한 개 정도로 북한이 꼭 특별한 정보를 얻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측하면 시위성과 관련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다른 어떤 보고 수단보다 위성이 더 즉각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죠.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이 위성을 태양 동기 극궤도에 올리면 한반도를 하루에 두 번 정도 지나고 몇 분씩만 머무는데요. 한반도를 항시 정찰하려면 위성을 몇 개나 올려야 할까요?
Well, first I think 24/7 isn't really the way to think about it. You know, because these satellites probably rely.
우선 항상 정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위성들은 가시광선 카메라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에만 한국에 대한 의미 있는 영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위성이 3개에서 5개는 돼야 좋은 시작점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위성이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 지상으로 자료를 송신하는 역량도 관건입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성은 정찰 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이 2012년 4월 위성을 발사할 때 외국 언론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 VOA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이때 북한 측 인사가 우주 기술을 군사 분야에 써야 하는 상태가 강요되면 쓸 것이라고 무심코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If developing a technology to launch a satellite also indicates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can deliver
위성 발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탄두 운반 기술을 개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켓은 두 가지 용도에 모두 적합한데 단지 탄두부에 무엇을 올리느냐이죠. 이 모든 일이 자위권과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벤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이번에 7년 만에 또 다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프로그램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The entire program, I think that's highly unlikely. And you know, satellite technology has been around long enough.
통째로 수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체적으로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비용을 지불하고 위성을 발사하지만 위성을 스스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겁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교육과 노하우, 그리고 비밀 조달망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부품을 활용해 개발했겠죠.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What concerns me the most is their ability to reach out at distance and strike.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능력과 원하는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강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설 위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 일본, 미국 간 협력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해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정해진 발사 패턴이나 과거 미사일 시험 발사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미사일이 누군가를 타격하기 전에 우리가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와중에 실질적인 처벌 수단이 있을까요?
Certainly if we discover somebody facilitating North Korea's clandestine
물론입니다. 북한의 비밀 무기 조달, 비밀 무기 판매, 핵 기술과 핵 물질의 비밀 거래를 돕는 누군가를 적발하면 제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증명됐습니다. 제재를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방과 자금 조달을 돕는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를 선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할 뿐이죠. 또한 미국은 항상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설명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 뒤 제재 회피와 위반 등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관심을 잃곤 하죠. 그리고 제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한편 한국은 자체 개발한 우주 로켓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이 우주 강국 주요 7개국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Well, it's basically the 10th country that's been able to orbit its own satellite using its own space launch.
한국은 자체 우주 발사체를 사용해 자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10번째 국가입니다.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한국은 10위 안에 드는 것이죠.
한국이 이번에 상업위성을 발사했는데 군사 역량에는 어떻게 기여하나요?
Well, first of all, it's helping to prove out the booster so that same rocket could launch either.
우선 성공적인 발사는 엔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로켓으로 민간 위성과 군사 위성을 모두 발사할 수 있죠. 한국은 군 정찰 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위성 기술 자체가 군 정찰 위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렉슨 차관보님, 북한은 자국의 무기 개발에 대해 각국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규탄하지 않지만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Well, first, the Korean War is not settled. It's in armistice.
우선 한국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 상태입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또 흥미롭게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인지 고향인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자택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타격 사거리를 가늠하기 위해서죠.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켰고 공동경비구역에서 미군 2명을 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무기 사용은 계속해서 금지해야 합니다.
벤 디펜 부차관보님, 그게 이중잣대라는 북한의 불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Well, I mean, first of all, it's a complaint. It's an excuse. You know, they understand quite well that they're under UN security.
그것은 불만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제안이 가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과 탈퇴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한국은 핵무기가 없고 핵확산 금지 조약 회원국으로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벤 디펜 부차관보님, 북한은 또 한국을 타격하겠다고도 위협하죠.
Sure, they threaten a lot of people all the time, but you know, I'm not sure that you know, strictly speaking.
물론 북한은 항상 많은 이들을 위협합니다. 다만 그런 위협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책임 있는 미사일 보유국으로 추천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렉슨 차관보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And they've struck South Korea in the past. They attacked the Blue House. They
북한은 과거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했고 연평도를 포격했고 천안함을 폭침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국지적 공격을 가했죠. 따라서 북한은 평화로운 방어적 조치를 언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중 기준이든 아니든 그런 기준은 북한의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애초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불러온 핵 활동을 포함해 이 모든 활동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지금까지 월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차관보와 반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원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거쳐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이를 전체 회의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2일 VOA에 터너 지명자를 비롯한 9개의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본회의 심의 및 표결을 거쳐야 상원 인준이 공식 확정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 줄리 터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 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 근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동남아시아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하면서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인권증진과 관련한 사안을 주로 다뤘습니다. 터너 지명자는 지난달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공개 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계 한인 사회와도 협력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의 조속한 재회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직책입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몽골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3자 회의체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몽골, 한국이 공동가치와 이익을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 3자 회의를 발족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3국은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이 모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한국의 최용중 동북아시아 국장, 몽골의 군태 부수렌 바수렌 외교부 정책기획 국장이 참여했습니다. 3국은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2022년 초 이후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3국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몽골은 비핵화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3국은 역내와 다자 협력, 정치 안보 파트너십,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강화 등 광범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3국은 유엔 헌장과 주권 평등의 원칙,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 존중, 인권 증진과 존중, 무력 위협 및 사용 금지 등 국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3국은 핵무기 사용의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든 국가들이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3자 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번 한미몽 국장급 회의는 3국 외교부 간 개최된 첫 국장급 회의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태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국은 한미몽 국장급 회의의 정례적인 개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에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자이저우 2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란 이름의 회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이 회사의 등록 국적은 중국으로 표기됐습니다. 선박의 소유 주체가 중국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또 회사 주소 직하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 성진시핑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조선 성진시핑 소유의 북한 선박 자이저우 2호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도 자이저우 2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소유한 선박이 자이저우 2호가 전부인 초소형 회사입니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란 점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자이저우 2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란 의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이저우 2호가 이미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란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과거 중국 영해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후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 22일 석탄을 싣고 있는 자이저우 2호의 위성사진도 공개돼 있습니다. 중량 톤수 4,394톤의 중형 화물선인 자이저우 2호는 2011년 9월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입니다. 건조철도는 중국 선적의 위안타이 88호로 운항되다가 2016년 11월 지금의 자이저우 2호가 됐습니다. 북한 깃발은 이듬해인 2017년 2월에 달았습니다. 한편 BOA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중국 정부의 자이저우 2호의 중국 회사 등록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등 아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세계 최대 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가 국제아동절을 맞아 북한 당국의 아동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2일 B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매해 6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성대하게 경축 행사를 열고 이를 기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에서 선전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동의 모습과 실생활에서의 아동 권리를 경시하는 당국의 행태는 그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북한의 아동이 처해 있는 인권 실태를 들여다보면 과연 당국이 아동의 생명과 권리 그리고 행복과 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가 최근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 수십 명을 면담한 결과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담당관은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평일, 주말 할 곳도 없이 국가가 부과한 농사, 도로 보수, 그리고 건설 작업과 같은 중노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소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보수, 환경 정비와 같은 노동에 강제돼 왔다며 학생들은 적절한 휴식과 식사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 매체들은 앞서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린이 사랑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일반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 어린이, 고아들에 대한 복지가 크게 개선됐다며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나라의 왕이란 선전을 되풀이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하지만 북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강제노동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취약계층 아동은 건설 현장, 탄광 등 험지로 보내지는 국가 차원의 노동력 증발 시 자원의 형태로 둔갑돼 반강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아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국가로부터 강제된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매일같이 노출돼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권이 1990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휴식과 놀권리 32조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동력 관행 착취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인권운동가들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기구들의 중국인권 심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부시연구소의 조세김 연구원은 이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북 고재비 출신인 김 연구원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증언한 경험을 회고하면서 중국 대표단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당시 중국이 회의 생중계를 차단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나의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있지만 북한의 자유를 향한 나의 희망을 빼앗아갈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탈북 여성 이서연 씨도 중국 대표단을 향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가 언젠가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장담할 수 있겠냐며 북한의 인권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How much can you guarantee that th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n't be aimed at China one day?
이렇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움직임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특히 유엔기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국 인권에 대한 심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지난 2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중국 관련 사회권 규약 이행 검토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원회가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이 겪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직시하고 중국 정부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민간 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는 지난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맞춰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중국의 동북 삼성을 레드존으로 규정하고 이곳에 북한 여성과 여아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잔혹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당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탈북 여성들과 행사를 열어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중국 심의를 앞두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심의 전 NGO 약식공청회에 참가해 중국 내 탈북 여성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행함에 따라 도리어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고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선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DOA에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방조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또 이제 방조하는 게 사실은 중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중국의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뭐 논의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문제가 국제적 공론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역할을 이제 북한인권 NGO들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인권단체들은 이런 노력이 점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중국 심의 후 채택한 최종 견해를 통해 중국 내 탈북 여성이 직면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중국 시진핑 정부에 공식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호사냑 부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중국 당국의 권고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문에 탈북민 문제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유엔난민기구 유엔의 지시 아래 탈북난민 접근 제한, 탈북난민 지원 중국인 구금, 강제 북송, 탈북민 석방과 관련한 중국 관리들의 뇌물 수수 문제, 탈북 여성들이 낳은 중국 내 자녀의 국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엔을 상대로 지속적인 대중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북한인권증진센터의 탈북민 출신 이한별 소장은 BOA에 유엔인권기구가 피해자를 중심에 놓는 접근법을 강조하는 만큼 피해자인 탈북 여성들이 적극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여성들이 70-80%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의 인권 침해 실태가 더 열악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피해자들인 그 북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자국 내 탈북민들은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로 난민이 아니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 무대에서의 압박을 통해 탈북민 문제가 신장 위구르족이나 홍콩 민주화 탄압 문제처럼 주목을 받는다면 중국 정부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탈북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공론화가 된다면은 그만큼 이제 중국 정부로서도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상적으로 이제 그런 한국인의 정책이 좀 바뀌기에 만드는 게 사실은 좀 그런 공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앞서 BOA에 이런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중국만 결단하면 탈북민 문제는 하루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BOA에 내년 초에 열릴 중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경내 인권검토 UPR을 겨냥해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트랙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헬로 서울이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7년 6월 5일 미국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이 유럽 부흥 계획인 마샬 플랜을 발표합니다. 마샬 플랜은 유럽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의 중공업 기반이 다져졌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경제와 정치 체제가 안정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돼 가자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마샬 플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는 유럽 경제 협력 기구를 결성해 1953년까지 130억 달러를 제공받게 됩니다. 마샬 플랜은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는 데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제3차 중동전쟁, 이른바 6.1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의 3분의 2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곳에 살던 많은 시리아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6.1 전쟁이 끝나고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군이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점령 직후 이곳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서 골란고원을 탈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초반 열세였던 전세를 극복하고 이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이듬해 휴전했고 이때부터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 골란고원을 병합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나요?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여기저기 등장하는 경제 전문 용어에 머리가 절로 아파지는 복잡한 숫자들까지 너무 어려운 경제 뉴스, 정책 뉴스, 숫자와 그래프 말고. 미국의 실생활에 밀접한 실물 경제 소식이 궁금하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생활 속 경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실생활 구석구석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가고
네, 저는 지금 시내에 있는 한 테슬라 매장에 와 있습니다.
사고 경험해보고 전해드리는 미국 경제 이야기.
네, 저는 지금 한 애완동물 매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애완동물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먼 이야기가 아닌 실생활과 연관된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전해드리는 생활 속 경제는 한반도 시간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방송됩니다.